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인도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미 하와이로 이송 중입니다. 유해를 실은 미군 C-17 수송기 두 대는 오늘 오후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하와이 펄하버 히캄 합동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미군의 유해가 도착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송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보내는 송환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니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오랫동안 아세안 회의에 참가해왔고 미국은 북한 당국자들과 함께 자리할 회의들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이어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계획된 회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과 오노데라 이스누리 방위상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일러 외무 국방장관 합동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상과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양국은 한반도의 긍정적 상황 진전을 환영한다면서도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관련국들은 자제하고 협상이 실패하지 않도록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기간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회동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후 두 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시리아와 북한 문제,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당초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변경해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압력과 협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수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어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첩죄 등으로 재판 중인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앤드루 브런슨 목사 변호인 측은 어제 언론에 터키 법원이 브런슨 목사의 가택연금과 출국금지 명령 해제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목사는 2016년 10월 군부 쿠데타와 관련 있는 조직을 돕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위터에 브런슨 목사의 장기간 억류에 대해 터키에 대규모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의 위협적인 언어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터키는 사법 독립성과 관련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입니다. 요즘 날씨 무척 더우시죠? 한국의 경우 올여름 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29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폭염에 시달리는 건 한반도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최근 수온주가 39도 이상 치솟았고요. 스웨덴에서는 7월 평균 기온이 26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 고온으로 시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기후와 보건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오는 2080년까지 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2031년부터 2080년까지 기간에는 미국과 호주가 5배, 필리핀은 최고 12배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조처가 시급하다고 이 보고서는 촉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 버지니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전 9시 7분을 지나고 있는 이곳 워싱턴, 현재 23도로 구름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런 맑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7도에서 37도, 신의주는 27도에서 36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7도, 함흥 24도에서 3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3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Sweet Caroline, 사랑스러운 캐롤라인, 닐 다이아몬드가 노래합니다.
Where it began I can't begin to knowin', but then I know it's growing strong. Wasn't the spring, and spring became the summer. Who'd have believed you'd come along? Hands, touching hands,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Don't seem so lonely. We fill it up with only two. And when I hurt, hurting runs off my shoulders. How can I hurt when holding you? Touching warm,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Sweet Carol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 매기는 관세를 25%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 정부가 억류 미국인 목사에 대한 제재에 보복하겠다고 했고요. 중국 공산당이 올 상반기 비리 공직자 3만 6천여 명을 처벌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통상 긴장을 높이는 소식이 또 나왔네요.
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요. 당초 공개한 세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이 같은 조치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앞서 알려진 세율의 2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새로 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은 이미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미 무역대표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발표했던 조치인데요. 그때는 세율을 10%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5%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세율이 10%였는데도 그 무역대표부 발표에 대해서 반응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에 서로 주고받은 관세, 또 보복 관세 조치들과는 규모와 품목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앞서서 지난달 6일자로 발효시킨 신규 관세 대상은 34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똑같이 34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요. 미국의 이번 새로운 관세 계획은 2천억 달러어치로 한꺼번에 규모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대상이 더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적용 품목도 뭐 앞선 관세 조치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죠?
네, 지난달 6일자로 발효된 관세 대상은 주로 이 기술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산업 품목들이었는데요. 이번에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대상은 산업자재 외에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이 망라됐습니다. 6천여 개 품목인데요. 옷가지와 미용용품, 자동차 타이어, 또 야구장갑, 자전거, 텔레비전 부품에서부터 정어리, 참치, 마늘, 양배추, 오렌지 같은 먹을거리까지 망라됐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용품이 많으니까 뭐 10%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서 이 미국 소비자들이 또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업계가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매일매일 사서 쓰는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미 소매업 연맹 측이 우려하는 논평을 냈었고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 정책을 지지하지만 이번 조치만은 좀 무모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만 2천억 관세 부과 조치를 삼고 실제로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는 강경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이런 강경책을 진행하는 배경이 뭡니까?
중국의 대응에 더 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2천억 달러 관세 계획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 조치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는데요. 당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반격을 하겠다면서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10% 세율을 오히려 25%로 높인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이 수위를 높인 행동을 실행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겠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미국의 움직임을 협박이자 엄포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런 협박과 엄포들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인 위협과 압박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중 통상 관계가 대치 일변도로 가는 그런 양상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 움직임도 한편에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휘하는 양국 무역통상협상단이 최근에 대치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한 이 비공식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제재하면 보복하겠다. 터키 정부가 말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단행하면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브라힘 칼린 터키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 같은 계획을 어제 외신에 설명하면서 양측의 다른 입장을 미국과 외교로 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과 터키 사이에 외무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양측의 다른 입장이라면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터키에서 2년 가까이 구속 수감 중인 미국인 목사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면서 지난달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터키 대통령에게 석방을 촉구했는데요. 터키 당국이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터키 정부에 대규모 제재를 가하겠다고 지난주 트위터에 다시 적었습니다. 그러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겠다.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제재하면 보복하겠다는 계획을 대변인을 통해서 다시 내놓은 겁니다.
네, 두 나라의 이 외교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인 목사, 어떤 사람인가요?
예,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앤드루 브런슨 목사인데요. 지난 1993년 터키에 입국해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이즈미르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16년 10월 터키 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후에 미 국무부가 꾸준히 이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매번 거부했는데요. 이 공판이 시작된 지난 4월과 5월 이 재판 과정에서 석방 요청을 법원이 또 기각했고요. 최근에도 지난달 18일 변호인이 낸 석방 요청을 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예고한 뒤에도 이 석방 요청을 냈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역시 이 터키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터키 당국은 구치소에 있던 브런슨 목사를 최근 이 집에다가 가두는 이 가택연금 조치를 했는데요. 이 가택연금과 출국 금지를 풀어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구를 어제 이 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네, 이 브런슨 목사가 갇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 2016년 불발된 쿠데타를 브런슨 목사가 도왔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터키 정부는 군사 반란을 진압한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배후 세력 검거에 나섰는데요. 이 브런슨 목사도 그렇게 붙잡힌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이 브런슨 목사는 터키 현지인도 아니고 외국인인데도 이 쿠데타를 도왔다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 페틀라흐 귤렌이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다고 터키 정부는 주장했는데요. 미국인인 브런슨 목사가 이 귤렌을 추종하는 터키 현지에 조직을 도왔다는 게 공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간첩 혐의와 함께 쿠르드 무장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핵심 혐의는 이 쿠데타 지원입니다.
네, 이런 공소 내용에 대한 브런슨 목사의 입장은 뭔가요?
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브런슨 목사와 변호인 측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 성직자 추종 조직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터키를 사랑해서 25년 동안 머물러 온 사람으로서 터키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공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 검찰은 브런슨 목사를 상대로 징역 35년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국은 제재하고 터키는 보복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귤렌을 송환시켜주면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겠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이 터키가 대미 관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지렛대로 브런슨 목사를 활용 중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터키 측이 이번에 석방 요청을 기각하고 이 제재에는 보복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이제는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될 차례입니다.
네, 이 터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사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귤렌 송환 문제 말고도 이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이 터키는 미군의 사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견줄 만한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공 체계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계획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터키에 대해서 F-35 전투기 공급 제한을 미국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중국이 올 상반기에도 적지 않은 비리 공직자들을 처벌했네요.
예, 중국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8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6달 동안 비리 공직자 3만 6천여 명을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벌받은 관리 중에는 이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관리들이 도대체 어떤 비리를 저질렀길래 처벌을 받은 겁니까?
이 공산당 반부패 규정 8항을 위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2년에 이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격한 반부패 규정 8항을 도입했는데요. 이 기율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리는 불법 상여금을 받거나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또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국의 반부패 운동,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취임 이래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펼쳤는데요.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형식주의, 관료주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고위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처벌을 함께 받았는데요. 그래도 워낙 중국 사회의 공직자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의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반부패 정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시진핑 주석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1인 지도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최근에 이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시 주석은 이달 초 한 연설에서 부패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직도 중국 공산당은 불순한 사고와 불순한 정책, 불순한 근무 행태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강도 높게 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제사회가 종종 또 각국의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초 전 세계 국가 청렴도를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별 부패 인식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중국은 이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77위에 머물렀는데요. 다만 한 해 전보다는 이 두 계단 올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법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공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수상한 활동을 한 계정과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이틀째 계속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법원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 도면 공개에 제동을 걸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지방 법원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로버트 라스니 판사는 3D 총기 도면이 공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일시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워싱턴,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8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30일에 3D 총기 설계 도면 공개를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워싱턴 DC와 8개 주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상식과 공공안전을 위한 큰 승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요즘 이 3D 입체 기술을 이용한 프린터가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던데요. 이 뭐 집도 짓고 뭐 인공장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D 프린터로 총기도 제작할 수 있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해서 총기를 찍어낼 수 있는 건데 보기에는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총알을 장전해서 쏠 수도 있고요. 진짜 총 먹지 않은 살상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3D 프린터 기술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이번에 이 소송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 6월에 연방정부가 이 텍사스 소재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란 비영리 총기 옹호단체와 5년간에 걸친 법정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합의를 이룬 사실이 최근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오는 8월 1일부터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그런 합의였는데요. 배포 개시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연방법원이 일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총기 종류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3D 프린터로 어떤 종류의 총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간단한 권총서부터요. AR-15 같은 이 비슷한 이 공격용 소총까지 여러 종류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설계 도면을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미 1,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AR-15 소총 제작 도면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앞서 연방 정부와 이 회사가 뭐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소송이 뭐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2013년에 이 단체가 설계 도면을 인터넷에 올리자 당시 연방 국무부가 이걸 내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이거를 외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방수출법 위반이란 이유를 국무부가 댔습니다.
네, 뭐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뭐 미국에서 일반 총기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친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기를 살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3D 프린터 총은 어떤가요?
이게 설계도 하고 프린터만 있으면 되니까 규제가 사실 힘듭니다. 또 재질이 플라스틱이어서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3D 프린터가 워낙 비싸고 이런 플라스틱 총기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일반 총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굳이 이 총기 설계 도면을 공개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총기 소지 권리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 단체 설립자인 코디 윌슨 씨는 이 앞서 7월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위해서 싸우자고 지지자들한테 촉구했는데요. 윌슨 씨 대변인은 31일 법안 명령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조처라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또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이 3D 프린터로 만든 총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또 전미 총기협회 NRA와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게 이치에 맞는 일 같지는 않다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은 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도면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쪽에서 어제 중요한 발표가 나왔네요.
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사진 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서 수상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그리고 페이지 32개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삭제된 계정들은 지난 2017년 3월 그리고 올해 5월 사이에 만들어졌고요. 이걸 2주 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상한 활동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인종 문제나 이민 개혁 등 특정 견한에 대해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주장을 펼치거나 이와 관련된 행사를 선전하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발각된 활동들은 주로 이 우익 진영에 대항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0,000 광고 150건이 게재됐고요. 관련 집회는 약 30건이 선전됐습니다.
네, 이런 활동은 이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SNS상에서 진행했던 활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 IRA라는 러시아 조직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논란이 많은 주장을 펼치거나 이 관련 행사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나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러시아 짓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문제가 된 페이지나 계정의 배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러시아가 다시 미국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최근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계속 러시아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러시아 해커들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나가는 몇몇 민주당 후보의 전산망을 해킹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외부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 다시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not tolerate any foreign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from any nation state. Not from Russia.
펜스 부통령이 어제 연방 국토안보부가 주관한 국가 사이버 안보 회의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분명하게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폴 매나포트 씨 재판이 오늘 이틀째 열린다고요?
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매나포트 씨 재판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매나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람인데요. 러시아 스캔들이라 그러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하고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특검이 기소하기는 했지만 이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러시아 스캔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네, 이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별도로 밝혀낸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이 다루는 혐의가 모두 32가지 혐의입니다. 매너포트 씨가 2010년하고 14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서 일해주면서 6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동료인 리 게이츠 씨와 공모해서 유령 회사를 세워 수입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또 2014년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허위 서류를 내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이 변호인단과 검찰 사이에 뭐 공방전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검찰 측은 역시 매너포트 씨가 저지른 불법 행위 그리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부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 수입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 이 매너포트 씨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날 재판에서 이 변호인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논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핵심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너포트 씨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동료인 리 게이츠 씨나 회계사가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또 유령 회사로 돈을 받은 건 매나포트 씨 요청이 아니고 돈을 보내주는 쪽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변의 모든 것을 뭐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는 불행하게도 매너포트 씨가 리게이츠 씨를 믿은 게 잘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뭐 각국 언론이 이 재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 매너포트 씨가 특검이 처음 기소한 사람이고요. 또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매너포트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너포트 씨는 대선이 진행되던 지난 2016년 여름에 뉴욕 트럼프 타워 미팅에 참석해서 더 주목받는데요. 트럼프 타워 회동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로 현재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러드 쿠시너 씨 그리고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 여성 변호사를 만난 일을 말합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뭐 이 러시아 스캔들도 거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검찰 측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 러시아 스캔들을 언급하면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특검이 매너포트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이 아니고 모두 세 번에 걸쳐 기소했죠. 첫 번째가 지난해 역시 리케이치 씨와 함께 기소했는데 첫 번째 기소에서는 모두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어제 시작된 재판은 두 번째 기소에 대한 재판인데요. 첫 번째 기소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네, 세 차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검이 세 번째 기소에서 적용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6월에 기소했는데요. 매너포트 씨가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에 자기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인 두 명을 회유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매너포트 씨가 가택 연금 중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택 연금이 취소되고 다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이 매너포트 씨 재판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게 있습니까?
뭐 직접 언급한 건 없고요. 어제 다만 이 인터넷 트위터에 내통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죠. 이 Foo Fighters와 노라 존스가 함께 부릅니다. 버지니아의 달, Virginia Moon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지자유수, 인자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미국 동남부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산이 주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그냥 산 속에 있는 주입니다. 공자의 말을 빌자면 산이 좋아 산에 사는 이곳 웨스트 버지니아 사람들은 참 어질 것만도 같은데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웨스트 버지니아 얘기 들려드립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애팔레치아 산맥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주 별명 그대로 그야말로 산의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사시사철 산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곳인데요. 그래서 산 좀 탄다는 사람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경제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자 주 순위를 꼽으면 끝에서 세네 번째 하는 못 사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200만 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18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6만 3천 제곱킬로미터, 북한의 절반만 한 크기에 180만 명 정도만 살아가고 있다니까 정말 한가진 거죠. 더구나 주민들의 대부분은 주도인 찰스턴, 그리고 대학촌인 모건타운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는 한참씩 가야 드문드문 낡고 허름한 인가가 나타나는 쇠락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경제가 낙후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적어진 건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 산업인 석탄 산업이 하얀길로 접어들면서였다고 하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 조희훈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50개 주에서 뭐 끝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좀 낙후된 것인데 그러기에 대신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환경이 좋고 지하전 자원도 많고 또 농산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도 많이 저장돼 있어가지고 가스를 지금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도 또 개발할 수 있고 이게 주 산업이 콜,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었는데 이제 이 친환경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다시 또 이렇게 콜 사업이 일어날지.
네,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제는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집도 일터도 생활의 모든 필요를 다 산에서 얻는다고 말하는데요.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탄생하게 된 자체도 실은 이런 풍부한 지하 자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래 이 웨스트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주의 일부였다가 남북전쟁을 계기로 노예제를 지지하는 동쪽 주민들과 의견이 달라서 갈라져 나온 건데요.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동쪽과는 달리 가난하고 낙후된 산악지대였던 서쪽 지역에서 이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곳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신감이 생겼고요. 결국 노예제를 반대하면서 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석탄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요.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웨스트버지니아 주력산업인 석탄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요. 많은 광산이 문을 닫고 일터를 잃은 광부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폐허로 변하는 마을들이 늘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터줏대감인 태미 몬드레즈 씨도 이주를 고민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가족, 이웃,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모두 다 광부들이고 광부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도 형성된 거고요. 우린 서로서로 다 알아요. 광부의 자식들이란 자부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나빠졌는지 우린 한 번도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별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대체로 민주당이 강세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지원군이었습니다.
We are going to put our coal miners back to work.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선거 공약으로 웨스트버지니아 광산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여러 가지 광산, 에너지 규제 정책을 철폐한 이래 웨스트버지니아 경제는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에도 여전한데요. 5대째 이곳에서 살아가는 웨스트버지니아 토박이 마리나 규네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 feel like I'm fighting for my children's future. I want my children to have a good life.
저는 저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폭파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싫으면 떠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제 터전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민은 90% 이상 대부분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지역에서 살다가 몇 년 전 웨스트버지니아로 이주한 조희훈 씨는 웨스트버지니아에 와서 놀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와서 놀란 것은 지금도 얘기는 지금 교회가 살아있어가지고 일부 교회를 가보면은 그냥 가득 찼어요. 교회도 많아가지고 이쪽에는 아직도 이 신앙심이 지켜지고 또 이렇게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웨스트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한인들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한인은 흩어져 살고 있어요. 약 한 2천 명 산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인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간 타운만 해서는 주민들이 한 100명, 학생들이 한 100명 해서 한 200명, 학생들이 또 많이 있을 때는 뭐 한 300명 이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운 주변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은 300명에서 한 400명 지금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한인 주민들은 한국의 산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이곳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순옥 씨 얘기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얘기와 보니까 미국에도 이런 것이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산나물들이 다 있어요. 고사리, 치나물, 두릅, 쑥, 뭐 참나물 거의 없는 것들이 없이 있는데 꼭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 여기 웨스트버지니아 같아요. 아침이면 하늘이 안개와 또 여름밤에는 반딧불들이 그 레이저쇼를 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거를 보니까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얼마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끝으로 조혜훈 씨에게 웨스트버지니아 주 자랑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네요.
네. 버지니아도 제가 살아봤었는데 버지니아도 타 주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주가 버지니아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하고 고전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수도가 가까우니까 현대화되고 상당히 기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한 이 곳이에요. 이야 이런 데도 있구나.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예 사람도 이렇게 적지요. 환경이 참 좋아요. 그리고 뭐 집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와도 하등의 그 걱정이 안 되는 그래서 워싱턴이나 또는 버지니아에서는 전혀 그 경험할 수 없는 참이 신선한 이런 것을 발견하고 사고가 없기 때문에 참 좋아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없을 때 I have no money 라고 하죠. 돈 없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는 깨졌다 이지만 파산났다, 돈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riend and I spend all our money on food, so we're always broke. 내 친구와 나는 돈을 먹는 데 다 써서 항상 무일푼이야. I'm so tired of being broke all the time. 맨날 돈 없는 거 지겨워. I just looked at my bank account and I'm broke. 방금 은행 계좌를 봤는데 돈이 바닥났어. I'm gonna be broke aft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난 파산할 거야. 오늘은 I'm brok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E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E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6년 8월 1일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제11회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이 대회에는 49개 나라에서 3,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독일 나치스의 강력한 지원 속에 치러진 정치성 짙은 대회였지만 모든 면에서 10회 대회를 능가하는 웅장한 대재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올림픽 대회에서는 많은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경기에서 한국인 송기정 선수가 우승의 월계관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한국은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은 한민족을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1936년 오늘 개막된 제11회 올림픽에서 우승은 금메달 37개를 획득한 독일이 차지하고 미국과 헝가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66년 8월 1일 오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 공대 학생인 찰스 휘트먼이었습니다. 1961년 텍사스주 오스틴 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찰스는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찰스는 1966년 7월 31일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고 하루 뒤인 1966년 오늘 학교 본관에 있는 시계탑 전망대에 올라가 학생과 교수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총 90여 분간 쏘아된 총격으로 약 1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결국 휘트먼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내 최악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